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감사로 인한 기적입니다. 감사로 인한 기적. 감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합니다. 감사는 특정한 일에 또 특정한 기간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감사는 항상 범사에 누구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원자 가운데에 예수님께 감사한 한 이방인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한 기적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버려진 땅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유대 그 국경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갈릴리가 있죠. 예, 그 갈릴리 그 사이를 이제 지나가셨는데 그 지형은 아주 묘한 곳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 국경 사이에 버려진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쓸모가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곳은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버려진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불쌍한 나환자들이 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지나신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소외된 사람과 또 불행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예입니다. 거기에 10명의 나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멀리 서서 외친 것은 율법의 가르침에 따른 겁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에 보게 되면은 문둥병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은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어요. 가서 보이라. 이것은 내가 너희 병을 고쳤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서 보이라고 한 것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요. 이미 몸이 나았을 경우에 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서 보이라 한 것은 이미 병이 나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이방인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되돌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이방인을 보고서 내 믿음에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이 성경에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은 제가 오늘 두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아주 애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저를 부르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소경에게 안심하고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소경이 자기의 겉옷을 내어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물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경이 말합니다. 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한 것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혈루증이 낫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병도 있고 못 고치시는 병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 고치실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확신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만 만지고도 나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간절함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병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고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십니까? 만나세요. 그들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아버지도 소경이에요. 자기도 소경이에요. 그러니 그 간절함이 어떠했겠어요? 12년 동안을 피를 멈추지 못하는 그런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이 용하다는 그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그들은 그런 가운데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이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열심히 전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소문을 얼마나 간절하게 들었겠어요. 아, 내가 그분만 한번 만나면은 낫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 여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 앞절 말씀만 그냥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절이 뭐냐면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 전도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말씀을 전할 때에 범사에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오래도록 참으면서 그 다음에 경책하며 이 경책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책하면서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하는 게 뭐예요? 경계는 뜻밖의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히 케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한 사람을 놓고 오래 참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한 사람의 그 영혼을 구원해낸다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의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환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돌아와 감사한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은 예수님 앞에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10명의 나환자 가운데 9명은 병만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살해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감사는 역설적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면 감사하기 전에 모든 고통과 불행도 다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돌아와 감사한 이방인 나환자를 보면 그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는 그 땅도 버려진 땅이지만 거기에 수용되어 있던 나환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 출신끼리도 서로 통할 수 있고 사마리안끼리도 서로 대화하며 지낼 수가 있는데 이 이방인 사마리안 그 이방인은 사마리아 측에도 또 유대 측에도 낄 수 없는 정말 외톨이가 된 그러한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나환자가 된 것도 최대의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 나환자들 가운데서도 소외된 이 이방인은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그 모든 고통이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가 나환자가 된 것은 불행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환자가 되어서 그 외딴 곳에 나환자촌에 버려졌지만 그곳을 지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병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써 지난날의 모든 불행이 이젠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 역설적인 은혜인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감사는 간구와 일체할 때에 기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 사람밖에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9명은 감사와 간구가 불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나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써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는 병도 고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도 구원받은 백성의 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10명에 다 간절하게 호소했지만은 감사의 응답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병고침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아홉 명의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사의 실수가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에요. 돌아와 감사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감사와 간구가 균형을 이룬 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일에 감사합니다. UC 데이빗의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로봇 에몬스라는 그 닥터는 감사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꼭 감사를 느끼는 것은 아니란 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시각을 재구성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에게 부족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서 좋은 측면을 반드시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좀 더 긍정적인 자세가 되고 현재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밝은 면을 더 보려는 태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사 점수는 몇 점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감사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 조사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난 한 가지 결과는요, 감사 일기를 쓰면 효과가 좋다는 점입니다. 이 조사자들은요, 매일 밤 아니면은 일주일에 며칠만이라도 그날의 감사한 일을 세 가지씩 쓰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은 행복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숙면을 훨씬 더 잘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저 성전도자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감사 일기를 쓰라고요. 한번 시행해 보세요. 정말 입으로 립 서비스로 감사하는 거 하고요. 내가 쓰는 거하고는 달라요. 쓸 때는 마음을 움직여야 쓸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이니까 그거는. 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감사는 시각을 재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일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을 가지고 여기에 온 일은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 속에 감사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끼리 식사를 나눌 때 가족이기 때문에 한 밥상에서 식사를 합니다.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당연한 가족관계,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아내가 한밥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다는 것, 내 남편이 한밥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당연한 사실,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요즘 육신적으로는 많이 좀 힘이 듭니다. 아내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내가 하던 일을 제가 이제 다 해야 하니까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가족의 한 밥상에서 둘러서 먹을 때 참 너무나 마음이 흐뭇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 전 참 정성껏 만듭니다. 왜? 이것이 모두의 건강이 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매 끼마다 제가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리해빌리테이션 센터에 있다가 나올 때 그때 모든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이 반찬 그릇도 전부 색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밥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용기부터. 그래서 용기도 아주 레스토랑식으로 그런 용기들을 다 갖다 놨더니 우리 딸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 정수 패밀리 레스토랑 같대요. 밥상을 보면서. 예. 항상 제가 요리 하나씩은 합니다. 시간 많이 들죠. 몇 시간씩 걸리지만은 왜 건강을 위해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성을 드립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거 놓고 먹을 때에 그 음식에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잡수시기 바랍니다. 만드는 사람은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 만드는 거니까 정성껏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일할 수 있게 된 그 당연함 사실 속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가지고 일을 해야 그 일을 일이 믿음의 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직업에 종사할 때도 내가 왜 일을 하지?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막 불만족스러워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당연함을 불평하면은 모든 일도 보람도 없지만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백해 무익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소명의 견지에서 당연함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놓고도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일이라구나. 그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받은 축복에 대하여 당연함을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특별한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당연한 일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또 질병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형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가 상하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중상입니다. 다리 하나만 부러져도 중상인데 머리까지 다쳤으니 아주 힘드는 치료입니다. 두 가지 다 균형을 가진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그러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친 부작용도 겸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치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는 그러한 감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 다리가 부러진 것 불행합니다. 머리를 다친 것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감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소외된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런 자를 찾아가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10명 중 한 사람, 그 이방인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병나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모든 그 고통이 회복이 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구원의 은혜까지 입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한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장소보다 처지보다도 우월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땅에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고쳐달라고 애절하게 간구는 10명이 했지만은 그 가운데 이방인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역설적인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간구와 일치할 때에 기적의 역사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 감사하기 전에 모든 고통과 불행이 다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병고침 받고 감사한 이 이방인은 육신의 병도 고쳤지만은 영혼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한대의 감사로 우리의 일상의 당연한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간구와 감사가 균형을 이룬 데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환자 가운데 그 중에서도 버려졌던 한 이방인 나환자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상상도 못했던 영원 구원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그 체험하게 하신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당연한 일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처한 그 모든 상황, 내가 아프든지 고통이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